오늘 베드로 전후서 강해 시작하면서 오늘 11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 이제 4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살펴보고 시간이 없어서 10절에서 11절은 많이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마디로 청지기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이 말씀, 여기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청지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청지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청지기로서 각자가 받은 그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의 태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사역자는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신실하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해가 동쪽에서 뜨고 또 저녁에 해가 서쪽으로 지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일이 지난 6천년 동안 계속 진행됐거든요. 그 무거운 태양을 하나님이 옮기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난 6천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옮기세요. 저녁마다 내려가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는 거, 이게 신실한 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러한 그 선물을 가지고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절 맨 끝에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함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목사로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각자가 맡은 그런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섬기는데, 그 모든 것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영광을 받거나 교회가 영광을 받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침례자 요한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나는 점점점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 점점점 흥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의 이제 모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이런 말씀들 가서 보시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선물, 어떤 사람은 위로를 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그런 선물, 어떤 사람은 재물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할 수 있는 대언의 선물도 주시고, 다른 나라 말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 번도 배우지 않았지만 그 다른 나라 말을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타언어의 과 같은 선물도 주시고, 그 타언어를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것 같은 선물도 주시고, 또 사도시대가 마감되기 전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런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들을 주시고 기적들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데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해라. 이건 꼭 설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이렇게 모여서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사람이니까 뭐 그런저런 모임 가지고 이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통치권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 정도는 하셔야지 박근혜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해야 나라가 국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싫어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처럼 신실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신약교회식으로 한다 하는 것은 사도바울처럼 그런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일이 간단한 거다. 장경덕 목사가 코미디를 한다. 사도바울이 어느 교회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카 어디 가서 코미디 했겠어요? 코미디하는 개그맨들하고 나와서 텔레비전 출연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처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목사가 해서는 안 되고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도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뭐 대화하는 모든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 해라.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과 그 다음에 행동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다음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또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해라.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데요. 섬김을 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한다. 그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 섬기는 거를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이왕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팔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다리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코가 하는 역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마다 선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 사역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교회에 헌금을 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제하든지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와 같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이후에 12절부터 이제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 특별히 이제 12절에서부터 14절에는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이제 비방을 당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서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 중세에 한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아까 한 6,800만 명 정도의 이 침례 성도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다. 실질적으로 성경대로 믿겠다고 한 사람이 1억 명 이상 천주교회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또 유대인들도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성경대로 믿겠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이렇게 행할 때 이 빵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면 몸을 상징하는 상징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카톨릭 사제가 물을 때 카톨릭에서 하듯이 이게 사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살려주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면 죽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침례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을 뿌리는 이 세례와 침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살려주고. 예, 그래서 침례만이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침례를 보라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한번 받아라 해서 뒤에 손을 묶고 그리고 물속에 집어넣어서 수장을 시키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이 중세 암흑시대에 근한 10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고난과 이와 같은 그 핍박과 비방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특히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가 그 내용이 이 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승리한 걸 나타내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 근데 35절부터 쭉 이렇게 나가면서부터는 고난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여기까지 좋은 겁니다.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우리 믿음의 이 침례 성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 구약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지금 바울이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적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믿음을 지켜왔다. 그런데 이게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AD 90년경에 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완성된 그 이후로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로 지난 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들이 성경대로 믿겠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핍박을 받고 이 세상에 이제 살아왔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고난이 오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같으면 고난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온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세상과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에를 같이 매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공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운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소가 쟁기를 가지고 쟁기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아가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창세기 4장부터 이 믿지 않는 가인이 아벨을 핍박해서 결국은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3장 1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면 세상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당한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제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디모데후서 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가서 보니까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갈라지듯이 어쩔 수 없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에요. 가장 많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박사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religion, 종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다 나쁜 말로 쓰였어요. 나쁜 거예요. 사람이 뭔가 틀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니면 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종교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good news, 가스플,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복된 소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를 읽게 되면 욥이 무언가 아무것도 우리가 보기에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의로운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당하게 될 때 특히 목사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 때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그런 설교라면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성경 가서 보시면 알지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건 많은 경우 본인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목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격려의 말씀을 줄 수가 있어도 이걸 가지고 너는 이래서 고난이 온다, 너는 저래서 고난이 온다 이렇게 판단하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람이 씨름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기도도 기도에 대한 응답도 그렇고 기도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 가시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틀리고 고난받는 내용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역시 기도 역시 하나님과 본인이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해야지, 목사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규칙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도 각 사람이 당하는 그 어려움은 그거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러고 이런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그런 시스템은 그건 종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가 본인이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이 격려와 위로를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련과 고난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닥치는데 성경 가서 보시면 시련과 고난이 꼭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도둑질하면 고난이 옵니다. 예,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간음하면, 예, 감옥에 가야 돼. 이번에, 예, 이번 금요일날 그러더라고요. 예, 서울에 큰 교회, 예, 김홍도 목사 가는 사람이 구속됐다. 예, 왜 그래요? 아, 고난당할 일을 했으니까 구속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일들을 하고 돈을 횡령하고 목사가. 그럼 어떻게 해요? 구속받아야 돼. 고난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또 옥에 들어가서 내가 사도바울처럼 옥에 갇혔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들어가서 회개하고 내가 왜 돈을 횡령을 해서 이런 잘못이 내게 떨어졌는가 이거 생각을 해야지. 거기 가서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갖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꼴이 됐구나 이렇게 되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다. 예, 그래서 모든 시련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건 전혀 아니다. 첫째, 어떤 시련이 있냐?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겪는 그러한 시련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주와 질병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사고에 사고를 당할 수 이런 거 있는 거 공통적으로 이러한 고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당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이 있냐? 불순종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고난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3장 13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당한 일로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하면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유익이 되지만 잘못하는 일로 고난을 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횡령하고 주식을 조작하고 목사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간음을 하고 이래갖고 세상 법정에 서서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그거는 고난당해도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 초대교회 특히 네로와 같은 그와 같은 폭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와 같은 이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당하는 거 불같은 시련이 오게 될 때 이런 것들 당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것이 너에게 영광으로 바뀌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당하는 그와 같은 그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그런 이제 계기를 갖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참 이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지금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살고 집 차도 가지고 살고 양복도 이렇게 입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이런 이 목회자 입장에서 지금 바울의 일화 같은 그 말씀을 읽잖아요. 죽음의 선고를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선포하러 다녔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부끄럽게 좀, 특히 목사 입장에서는 좀 부끄럽게 좀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한번 좀 대형교회 목사들 양복 한 벌이 1,000만 원씩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목사들이 한번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저와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대부분 다 아파트 33평 이런 데다 사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표현대로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잘 살면서 정말 핍박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가. 물론 지금은 핍박의 때가 아닙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의 때에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이 어떤 것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전달되어 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음의 선고까지 받았던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나오고 그 서신서 하나를 붙들고 신학교회를 2000년 동안 유지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성취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바울 시대, 또 베드로 시대, 중세 암흑 시대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겁니다. 13절에서 14절, 이런 고난은 참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고난이 오게 될 때 그걸 기쁨으로 당해야 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고 영광을 받으려면, 영광의 관을 쓰려면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일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먼저 고난을 받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로스,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왕관, 크라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항상 이 땅에서 먼저 고난이고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있는 거다. 아, 이것도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희생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광의 관이 많이 예비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왕관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원리만이 아니에요. 정경화 이런 사람이 바이올린 지금 해서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영광을 받아요. 영광 받기 전에 3살, 4살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20년, 30년, 40년을 겪고 지금 영광을, 이 영광의 관을 받고 바이올린을 키는 거예요. 세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어떤 사람이 됐다. 뭐 노벨상 뭐가 됐다. 뭐 영광을 받기 전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광의 관을 받길 원하면 이 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광의 관이 온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바울이 그 전까지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가 사내리는 공회의 의원이 되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지금도 과거에도 손실로 여겼고 지금도 내가 그런 것들을 손실로 여긴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것이 이거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동시에 나타나느냐.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고난과 멸시까지 다 같이 받는, 그래서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에 걷는가, 그 다음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잘 달라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거의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일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고상한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구하는 것들 이방 사람들이 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먹는 거 입는 거 잘해달라,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아주 유치원생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좀 놔두시고, 어떻게, 그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내가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희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 중세에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와 같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섬겼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다니엘 당시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결국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사도행전 23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힘을 내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를 증언하였듯이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니까 배가 난파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바울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유언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16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을 이 변명해 주기 위해서 아무도 함께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여러분, 영광과 존귀 같은 건 맛보지 못했어요. 바울이 죽을 때 로마 감옥에서 죽는데 그가 가서 심판을 받을 때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같이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로마 감옥에서 변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바울이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와 같은 그 의의 관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이제 함께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은, 성경에서의 고난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뜻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제 환난기가 되고 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절, 16장 2절.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에 사람들 그렇게 죽이고 성도들 죽일 때다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맨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16장 21절에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치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과 비슷하다.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여기에 상응하는 그와 같은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기 33절에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이제 바뀐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고 베드로가 그와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기록한 그 말씀이 4장 17절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당한 이런 고난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영광은 너무 무겁고 이건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의 약속에 따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거기에 모든 걸 베팅하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가서 보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여기 14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으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말이 성경 신약성경에 딱세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4절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앞뒤 문맥을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인 하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 고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고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고통하고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통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서희자 자매는 지금 통영에서 올라오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통영에서. 또 우리 김인순 형제님 광양에서 올라오시고, 이런 분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그런 형제자매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반 이상이 한 시간 이상 차 몰고 와서 예배드려요. 왜 그래요? 이와 같은 앞으로 다가올 그와 같은 고난과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수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대적한 사람들이 저 사람도 그리스도 따른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불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뜻하는 그런 이름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5절에서 19절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가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이 남아있으면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 이런 뭐 말씀을 좀 드려서 그렇지만 우리 김문영 형제님 지난 한 3주 동안 마음고생 엄청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고를 의사에게 받았는데 그 옆 우리 자매님도 저한테 믿기질 않습니다. 남편이 이제 쉬운 여덟인데 이 남편이 지금 두세 달에 있다 죽는다는 게 이게 믿기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뭘 했겠어요? 자기 삶을 점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 김문영 형제님도 본인 삶을 점검했을 테고 우리 옆에 계신 자매님도 본인의 삶을 점검했을 테고 우리 딸과 사이도 그렇고 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삶을 일단 점검해 봐야 되겠다고 내 삶을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통과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돼요. 스가랴서 13장 가서 보니까 불을 통과하듯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분의 1만 살아남으며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정죄의 과정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또 10절에서 12절 가서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옛 하늘과 옛 땅이 불로 정결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온 세상이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들이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교회의 정화가 있다. 여기 1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이거 건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한 하나님의 집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믿는 자들을 하나님 먼저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성경의 그 심판 순서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한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하는 그런 일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으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언제 심판받습니까?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휴고가 돼서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먼저 심판받는 거예요. 먼저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때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부터 심판하세요. 특히 예루살렘의 성소부터 심판한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먼저 심판하세요. 잉크통을 찬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먼저 마크, 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섯 사람, 살육하는 사람을 시켜서 표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닥치는 대로 다 죽여라, 심판해라. 그런데 그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원받으면 지옥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낱낱이 회개 보고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고난당할 때 첫째 왜 고난당하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15절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는 마라.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간음 사건 통해서. 그렇죠? 이런 거 통해서 고난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둘째,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16절.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이게 고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다. 우리 한번 가서 사도행전 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가서 보시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5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매를 맞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한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를 맞고 얻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당하는 거, 이런 자로 내가 택함 받은 거,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떠났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가. 왜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셨다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치욕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난당할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불신자들을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17에서 18절. 아까 17절을 읽었으니까 18절.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그 심판을 당한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 가서 보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가 미디어 선교 이거 하느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물론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의 원리, 그렇죠? 어디로 가게 계십니까?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라. 이 고난당하고 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와 같은 고난을 감당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여기가 베드로가 하나님은 창조자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시고 구원자도 되시고, 그렇죠? 재림하신 분도 되는데 굳이 왜 창조자라고 그랬냐? 여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너무 많이 핍박을 당하면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심지어 들에 백합화도 먹이지 않냐, 그리고 재워주지 않느냐, 들에 있는 참새들도 먹이지 아니하시느냐, 꽃들도 입히지 아니하시느냐, 이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놓은 모든 창조세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먹고 입고 자는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정말 의롭게 고난당하는 그런 삶, 이런 것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와 같은 삶을 기쁘게 여기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치면서 4장 12절부터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고난과 고통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런 것이 올 때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특별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이렇게 임하면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유다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심지어 두려움을 주어서라도 그 사람들 지옥불석에서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치겠습니다.